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씨 학교의 팟캐스트 듣고 계십니다.
엄마 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 그 부제가 이렇게 될 거냐. 21세기 한국 개신교 기혼 여성의 모성 경험과 재구성. 백소영 교수님의 책으로 이제 오늘 북팟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전에 제목이 엄마 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이거였어요. 사실 그게 개정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이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처음 읽었을 때 잘 이렇게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되게 한 182명 여성 인터뷰를 해가지고 쓴 책이라고 했는데 되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신교 얘기도 있고 페미니즘도 있고 육아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정말 한 권의 책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그게 되게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세대와는 좀 달라진 20대, 30대, 40대 또 엄마들의 이야기들이 담아있다는 게 되게 컸던 것 같고 제가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옛날 엄마들은 육아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요즘 엄마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질문들에 조금 그래도 아 이게 이래서 요즘 엄마들 힘들구나 라는 걸 조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땠는지 좀 책 읽으면서 어땠는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감했던 내용을 얘기해도 되고 뭐 좋았던 구절을 뭐 지금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또 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근진자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네.
저는 책 읽으면서 이 책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어쨌든 저는 여자로서 페미니스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나름 전문직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누리고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 다음 든 생각은 다들 똑같이 육아하는구나. 다들 힘든 상황에 특히나 이제 저는 이렇게 떨어져서 가족이나 서포트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과 저만 있는 상황에서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폭발하고 다시 마음 가다듬고 애들 보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반창고만 덧붙였던 것 같아요. 반창고만 그냥 일시적으로 덧붙였었는데 그게 어느 날은 이제 골마서 폭발했다가 거기다 또 반창고를 붙여서 조금 나아졌다가 근데 이게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그냥 잠시 일방적인 일시적인 땜빵만 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찌꺼기 같은 마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요. 이 책에 저도 근진이 말대로 저도 어렴풋이 뭔가 느끼고 있었던 뭐 왜 이러지 막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엄마는 뭐 힘든데 라고 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나는 엄마랑 다르니까 힘든 거야 분명히 라고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되게 정확해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세대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거가 정말 확실해져서 어쩌면 좀 더 이렇게 위안이 된 것 같아요. 아,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내 친구들, 난 그런 건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에 그렇고. 근데 또 어쩌면 또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라는 그런 거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도 아직은 없고 해서 좀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대별로 막 그 인터뷰한 부분들이 막 나올 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뒤쪽에 뭐 우리나라 전통 세대들의 이런 생각들 뭐 그런 것들 보고 뭐 그 다음 거는 기독교 역사 같은 거 쭉 훑으면서 그 옛날 중세 얘기들 나오고 막 이러면 너무 답답하고 뭔가 진짜 생각이 나랑 너무 틀리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내 진짜 야 답답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이게 어떻게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하신 분들은 정말 나를 이해를 전혀 못하겠구나 이런 아직 공감했습니다.
도치는
저는 아직 애가 없으니까 막 되게 공감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것 중에서 제일 공감됐던 게 애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맨날 하는 말, 이모가 하는 말, 할머니가 하는 말, 그 부모 자랑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언해 주시는 말을 들으면서 너는 왜 남편 밥도 안 해주냐 뭐 남편 좀 챙겨라 근데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좀 그런 게 되게 거슬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너무 되게 언젠가는 되게 내가 잘못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되게 맨날 맨 처음에 결혼하기 초기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결혼했지 이러려면? 내가 왜 이러려면 내가 결혼한 게 아닌데 하는 그런 게 마음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건 엄마 세대고 이건 내 세대고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게 100%가 맞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막 여러 개 형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안 좋은 형부터 해가지고 정말 자유분방한 형을 찾으면서 되게 내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만약 애가 있으면 이럴 수도 있겠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힘들고 거기서 이제 중간에 하시는 말에서 보면 이거 엄마만이 육아를 24시간 하는 거는 완전 그거는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거는 여자든 남자든 어차피 자기 자식이잖아요. 솔직히 자기 애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걸 들으면서 조금 되게 그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이 인터뷰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온 이제 그 그룹들을 타입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 캐테고라이즈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해하는 데 되게 전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저희가 뭐 하는 얘기나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저희 속담이나 그런 것들 안에 얼마나 큰 젠더 바이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 되게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얘기를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저한테 잘 챙겨줘?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분들은 그 나쁜 이야기로 하신 건 아닌데 거기 있는 임플라이드한 그 바이어스가
넌 챙겨줘야 돼
정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수찬이가 너 잘 챙겨줘? 약간 그런 식으로 정화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저희 행동에서 좀 이렇게 좀 더 조심해 하고 좀 이렇게 말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또 책이 어떻게 보면은 여자를 위해서 쓴 책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나온 게 막 약간 이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막 약간 그런 이제 그 퍼포스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필요한 건 좀 남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으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것은 사실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남자가 더 여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더 그 남자랑 여자랑 뭐 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살려면은 사회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좀 반항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배우고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누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나 읽으면서 계속 남편한테 계속 이렇대 이런
소리. 얘기했어요? 우정이 옆에? 아 진짜로?
근데 읽으면서 이제 제가 회사에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읽고 잘 때까지 읽고 이제 누우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내용을 좀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하는 엄마 이제 아래 자라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히려 더 여자인 정화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프로그레스 받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화는 조금 더 이렇게 여자는 이러고 약간 그런 게 아주 살짝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implicitly 가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엄마에 대한 기대가 어떤 이제 막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지금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계속 변화왔는데 사실은 지금 엄마들이 되게 아프거나 미치거나 이런 두 가지를 표현되는 이걸로 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지금 되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거 보면서 이제 저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좀 고민들을 가지고 읽기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아 이게 되게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와 함께 문제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남자도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힘들어하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는 다 대부분 물어보면 자기 자기의 진보적이라고 얘기한다고. 왜냐면 자기의 비교 대상은 자기 아빠니까.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또 남자도 그냥 단순하게 착하고 그냥 도와주고 뭐 이렇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 저희가 조금 그런 거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저도 조금 그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약간 조금 저는 좀 불편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게 지금이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의미가 된 그런 사회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 몇째 아들 뭐 저 동네에 뭐 수찬 뭐 누구 아들 이런 아이덴티티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일 또는 직업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자신의 의미를 찾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 실현 뭐 전문직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조금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남자도 여자도 계속 하려는 거 속에서 이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니까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그 전제가 꼭 맞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좀 약간 고민 책 끝쪽으로 가면서 제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 우리가 그러면 조금 이거를 내용을 조금 저희가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순서를 이렇게 나눈 대로 제가 이제 프롤로그를 시작하고 그다음 팔투원을 벤자민하고 팔투를 임경호지 이제 팔투리를 근진, 수찬, 그리고 마지막 파티코와 발표로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롤로그, 예, 내용이 워낙 많아서. 네, 하여간 제가 프롤로그를 아마 이렇게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구절이 프롤로그에서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아이를 키우는 법이나 남편의 주장에 순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성실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며 제도 교육을 통해 내가 키워온 능력은 분명 좋은 아내 되기와 좋은 엄마 되기의 기술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사실 이것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누가 자라면서 뭐 교육 받으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요즘에는 뭐 여자 의사란 말도 안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이렇게 그냥 의사면 의사고 간호사면 간호사지. 근데 이제 이거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는 좀 개인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앞에 쓰는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데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미국 동부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도중이었지만 직장을 구한 남편을 따라 난 당연히 남부 대학생이 살아갔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기 되게 건강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또 한 가지 서른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니 당연히 아이를 빨리 낳아야 한다는 주변의 권고도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당연하게 믿겨서 얼른 처자애를 가졌다. 그래서 되게 아이를 가지고서 이제 되게 고민했던 거 이제 아이를 가지고서 아이가 정말 계속해서 나한테 붙어 있는데 그래도 논문은 계속 쓰고 싶고 그렇지만 잠도 못 자고 잘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육아를 지쳐가는 데서 또 논문 계속 쓰고 싶은데 그게 사실 나한테 익숙한 모습인데 또 아이를 봐야 되는 모습은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이중생활을 했는데 나는 더 아파졌다. 그래도 하나 원하나 포기할 수 없었고 또 엄마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당연히 여기다 믿음과 또 학생으로서 내가 당연히 여기서 두 믿음이 상충하면서 내 삶을 분열시키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느 하나도 놓을 수 없고 남편은 이제 그런 말을 당연히 욕심쟁이라고 부르지만 자기는 동의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걸 원인도 모르고 왜 그렇게 믿게 되는지도 모르고 엄마로서의 삶, 신학 전공생으로서의 삶이 상충하고 있었지만 당연하고 신체적인 이런 그런 고민들 그러면서 다급하고 억울했고 남편이 조금 주말에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들 예. 이건 좀 이렇게 정리한 문장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된 현대 문화 제도 속에서 인생 20~30년을 공적 영역의 제도 교육을 받던 여자들이 결혼과 더불어 급작스러운 사적 영역의 삶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어찌 혼란스럽지 않으랴, 어찌 당황스럽지 않으랴, 어찌 아프지 않으랴. 그래서 되게 이것이 되게 가장 저는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공적 영역에서 다시 아무도 공적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데 결혼하면서 여기 들어와서는 이제 엄마로서의 따뜻함 그리고 육아할 때 그런 책임감들 이렇게 강조 받으니까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부류 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골드미스 또는 전문가 두 번째 전문가 유부녀의 삶 그 세 번째 아예 전문주부 전업,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재테크와 정보력 있는 교육에 올인해 전문성을 승부한 전문주부 이런 세 가지. 그래서 또 나름대로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성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프롤로그에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의 이야기고, 제가 이제, 정호가 편집할 때 힘들겠는데. 뭐 내 일은 아니지만. 되게 생생하네요. 그래서 이제 파트 1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개신교 여성의 두 세대에서 우리 제가 근지자면 부탁을 했는데 해주시죠.
네. 서론 파트 1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왜 엄마됨을 다시 생각해야 되나 챕터 1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공감하는 사람 아니면 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저러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자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다 전업주부의 삶, 엄마 그리고 나의 모습 아니면 현대적 전문가답게 이제 공적 요구를 하는 이제 전문인으로서의 엄마의 모습 그 나의 모습과. 그러니까 저자는 이 두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업주부로 사는 게 뭐가 그리 나쁜 거냐 이렇게 육아하면서 사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거기서 즐거우면 나쁠 순 그건 이제 즐기며 사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가족, 핵가족, 엄마, 아빠, 아기들 그러니까 이 핵가족 중심의 결혼 생활에서 핵가족이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이렇게 문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인 거고 전업주부라는 거는 그 전 시대에는 없었던 말이라는 걸 하고 되게 역설적인 게 우리는 지금 이제 21세기 신자본주의 경제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아시아 국가,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모든 교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여성과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른 뭐 한국 뭐 일부 다처제 국가에서는 이게 더 좋은 복음의 이제 뭐라고 하죠? 그 틈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틈을 뚫고 가는 그걸 쓸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전통적인 여성관과 전통적인 가정관을 이렇게 힘을 들이게 하는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역사 얘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17세기부터 20세기 초는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말하고 있고요. 정치 사상으로는 이제 자유랑 평등 사상을 말해서 이제 현대적인 민족 국가가 세워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계 대전하고 대공황을 맞았어요. 대공황을 맞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 이제 자유 경쟁에 놨다가는 얘네들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럼 우리 정부가 한번 손을 한번 써볼까? 해서 이제 정부가 손을 넣기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70년대 1970년대 들으면서 이제 다시 경제가 다시 공황에 오면서 아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해도 별 수 없구나. 그럼 우리 얘네 그냥 자유 경쟁 체제로 놔두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본이 이기는 자본이 우선시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가장 강한 놈이 가장 좋은 센 놈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선이고 궁극의 완성이다 라는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은 이제 경쟁력 있는 전문 일자리 창출하고 본인이 계속 스펙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서 있는 전업주부들도 육아의 전문화, 내조의 전문화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웃긴 말이 애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두뇌, 엄마의 정보력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이제 애가 LA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40대 중반인 저자인데 대학에서 아이들을 20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20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그 애들 입에서 20대 초반 애들 입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그런 전통적인 여성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과연 뭐가 문제인가 이게 어디서 이런 게 오는가 해서 이 저자는 글을 쓰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연구했던 거를 나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은 엄마 세대 내 세대 연구 대상은 이제 부유층 극빈층 뭐 부유층은 어차피 부모 이모님을 두니까 뭐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겠고 극빈층은 어쨌든 내가 돈을 벌러 나가야 먹고 사니까 어쨌든 놓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극빈층을 제외했고 그리고 이제 애기들 그러니까 개신교를 했고 분포 연령도 이제 저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머니 세대랑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두고 있는 엄마들 를 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머니 세대, 나의 엄마 세대, 그리고 내 세대를 봤고요. 제일 처음에 나의 할머니 세대를 보면 어차피 그 시대에는 이제 뭐 다 같이 교육을 잘 못 받은 학교를 다니면 이제 신여성이라고 불렀던 그 세대예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받지 못하고 오로지 이제 집안에 애들을 어떻게 하면은 한 끼라도 더 먹일까? 그렇게 했던 세대인 게 됐고, 저의 엄마 세대를 보면 이제 최초의 전업주부라는 말이 나왔던 엄마 세대고, 현재로 보면 한 60대에서 60대 정도 된 세였고, 이 세대가 의미가 갖는 게 처음으로 이제 전쟁 끝나고 의무 교육이 시작됐던 해였고, 교육의 대중화, 평등화를 경험한 세대래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 계속 이제 산업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세대를 겪은 세대고, 보면 현대적 이데올로기랑 전통이 결합된 세대가 이제 저희 엄마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현대 교육을 받고, 가정주부로서의 책임을,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책임진 세대였고, 대학에서 여대생의 목표가 현대 사회에 걸맞는 가사 운영과 육아를 잘하는 아내,
그러니까요.
엄마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가사학과, 가정학과, 뭐 이런 거를 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가족화에서 이제 핵가족화, 시골에서 이제 상경의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시골에서 상경에서 이제 도의 공장 같은 데서 돈을 벌고 아이를 낳고 그런 핵가족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생산의 단위였는데, 지금은 그때부터 이제 생산이 아니라 재생산과 휴식 그리고 소비 단위로 변화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저희 나라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이미 그 전 세대에서 졸업 얼굴이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대학에 입학한 여성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다 이제 졸업하지 않고 선을 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못생기, 박색하다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못생겼을 경우에는 손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나가 진출을 해서 성공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졸업 얼굴이라는 용어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인 거죠. 내 세대는 이제 신인류라 불리는 세대고, 이전 세대들과 다르게 이제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열린 세대라고 불렸고, 교육의 목표에서는 원칙상으로는 균등한 남녀 고용의 기회,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는 그 혜택을 누린 세대들이고, 나는 현모양처 되기 위해서 결혼할 거다. 현모양처가 목표다. 훌륭한 남편 만나는 게 목표다 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찌릿 눈총을 좀 받았던, 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막 그런 눈총을 받았던 세대인데, 이 저자가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느끼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강릉에 있는 신사임당 교육원 체험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배웠잖아, 이제. 뭐, 여기서 되게 평등하고, 남녀 역할이 평등하고, 뭐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교육원 가서 고무신 신고 차 따르고 나라를 위해 훌륭한 아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막 그런 걸 체험하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건 그렇게 배웠는데 새로운 그 개념들이 이제 내 생활에서는 그게 들어오니까 서로 모순이 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드는 게, 일본의 골드미스 사회학자 우에노랑 그 노부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에서 이제 1970년대에 여성들이 고학력화 속도가 갑자기 팍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명문대, 전문대 가는 진학률도 높고 재수하는 여자애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엄마들이, 그 전세들 살았던 엄마들이 자기의 그 마음을 딸의 교육에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학력화가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엄마가 그렇게 너는 나 같은 삶을 살지 말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 플러스, 그래도 내가 딸을 이렇게 키우지만, 뭐라고 했나,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저 딸로 인해서 좀 망가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거잖아요. 딸을 도와주고 있지만 엄마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내 인생은 뭐지?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엄마의 말들을 통해서 딸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딸들이 헷갈려하고, 근데 여기서도 또 모순이 나온 거고, 또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여성학이 등장할 무렵에 성공한 여자들의 정체성을 연구해봤더니, 아빠의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받은 장녀들이 성공을 잘, 외동딸이거나 장녀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아빠한테 사회적 성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런 건 배웠는데, 실제로 결혼을 해보는데 노후생활에서 있는 그 좀 실질적인 것들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거기서 이제 생활이랑 배웠던 거랑의 괴리감, 모순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마지막에 여자가 되라, 여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모순이 있고 괴리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완전 감사합니다. 좋은 정리. 저희가 이제 하여간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해 보면 맨 처음에 1세대에 되게 전통적인 엄마들이 있었고 2세대에 이제 되게 전업주부 엄마들이 있고, 근데 점점은 이제 아이한테는 최적이고 엄마한테는 되게 불행인 거죠 사실. 그리고 3세대가 이제 아직 전문 엄마들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이에게도 힘들고 자기 엄마한테도 힘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여섯 개 타입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네. 그걸 저희가 파트에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경자매가 네. 네. 첫 번째 세 개, 그 다음에 효지가 그 다음 세 개.
파트 2가 뒤엉킨 모성 경험들이라서 뭐 개개인마다 다른 경험들과 세대마다 다른 경험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그거를 다 인용해서 또 분류를 해서 여기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모성 결여형, 자격 미달형, 자유부인형, 무한 책임형, 천상 소명형, 그리고 지상 명령형,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런 인터뷰 내용들을 다 인용하고 첨가해서 분석을 해놓은 내용들이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모성 결여형이에요. 난 신이 실선 엄마예요. 라는 게 부제인데, 네,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저자의 경험, 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남편도 야근하고 그 야근까지 계속하는 그런 바쁜 남편이고 하나도 도움을 못 주고 뭐 엄마도 없고 친정 엄마도 없고 뭐 시부모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이 신생아를 키운 경험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막 남편이 하루에 30분도 아이를 대신 봐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이거는 미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읽었는데, 아기를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또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 다음에 또 던져버리고 싶다가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자신의 그 예전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24시간 동안 아이만 보게 만드는, 엄마가 아이만 보게 만드는 사회제도랑 상황이 문제였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 사람들은 우울하고 엄마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이런 상태를 모성 결여라고 해석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되게 괴로워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엄마란 자식만을 위해서 하고 자신의 모든 본능과 욕망을 전부 접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좋은 엄마라는 걸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걸 믿으면서 또 그렇게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다지 그게 잘 안 될 때 좌절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성 결여형은 이런 그 이상적인 모성의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나를 챙기는 게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뭔가는 나 스스로 뭔가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아이를 버려놓고 나만 챙길래라고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좋은 엄마의 존재랑 실제 사이 괴리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격 미달형이 나와요. 부제가 미안하다, 사랑한다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아이에게 더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싶다고 그런 모성은 정말 가득하다고 자신은 믿는데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맨날 미안해만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하느라 바빠서 놀아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 미안해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교육 정보력이 딸려서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는 사람들. 또 네 번째는 엄마 자신의 실력이나 사회적 위치가 부족하다는 게 되게 미안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미안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미안하고 존재 자체가 미안하는 그런 그래서 자본주의적 무한경쟁 사회와 그런 무한경쟁 문화 속에서 살면서 자신을 가장 큰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부류가 자격이다형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부인형이에요. 그래서 부제는 난 이런 것 못할 뿐이고 예요. 이 자유부인형은 두 가지 그 안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전에 엄마 세대가 여성이라면 가사노동 노동과 육아를 당연히 잘해야 한다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혀 이제 그런 생각 가지지 않고 가사노동과 육아는 그냥 적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 여성들이 이 유형의 첫 번째 예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터뷰하다가 저는 아내가 필요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다고. 전통적인 아내상, 뭐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전통적인 아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또 늘고 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다고 이제 저자가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딱 든 생각이, 아, 저자는 이제 40대잖아요. 40대 중반이고, 우린 나는 30대고, 유진수준 20대인데, 그럼 우리랑도 10년이 차이 나는 거죠. 그 세대 차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친구들이랑, 아, 나 부인 필요해. 부인, 그런 거 진짜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놀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나라는 정말 10년마저도 세대 차이가 나는 정도로 빨리빨리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신 이제 아내가 필요해라고 하는 여성들인데, 그런 여성들은 이제 대신 그들의 친정 엄마들이 대부분 그런 전통적인 아내, 그들의 그 여자들의 아내가 되어주고 있는, 세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세대에 걸쳐서 육아를 해내고 있는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정말 너무 재밌으면서도 너무 슬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야? 우리 엄마는 그것밖에 못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키우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약간 디스커넥트가 살짝 있다는 생각이.
대화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딱 읽으면서 저는 이러진 않은데 제 동생마저 그 생각을 벌써 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그걸 하면서 엄마가
그냥 엄마한테 맡겨야지.
그냥 엄마한테 맡겨야지 하는 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자기 결혼을 하면 그러면서 엄마가 어차피 애 보면 내가 자기가 돈을 주겠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식으로 제 동생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생각이 많아. 저는 이제 제 동생한테 그건 아니라는 걸 말을 했는데 걔는 그걸 딱 인식을 하더라고.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대화가 필요하네요. 이 책을 딱 던져주고.
네, 그래서 두 세대에 걸쳐서 계속 육아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의 할머니 세대들. 그리고 이 할머니 세대의 꿈은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슬프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그 할머니 세대에 대해서 내 남편 또 내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거라고 이렇게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 꿈을 성취한다고 믿는 그런 세대들에 대한 그런 그 할머니 세대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부인형의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나 가사노동 육아를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일만 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쪽은 되게 자유부인형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확 안 떠오르는 부류이긴 하지만 남편 아이들을 내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또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믿고 전업주부가 선택해서 되는 그런 부류도 자유부인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업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일은 그냥 나는 못해 나는 그거는 하지 않을 거야 못해 라고 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만 하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자유부인형으로 분류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 상황을 즐기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남편과 자식의 꿈이 자신의 꿈과 같은 남편과 자식의 꿈을 자신의 꿈과 동일시하는 그런 결국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역시나 서로에게 그 구속이 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라고 이분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만 그러니까 뭐 직장 일만 하든 아니면 집안 일만 하든 한 가지만 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며칠 전에 오빠가 책 잘 읽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읽고 있는데 되게 열받아가지고 저는 책을 던졌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점점 이게 열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메일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스킵했거든요. 그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면서 오빠한테 왜 나한테 이거를 왜 나한테 이거냐고 내가 이게 열받았는데 오빠가 형 하나님아 너가 좀 알아야 되는 너가 좀 배워야 되는 그런 걸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었는데 이 네 번째 부류는 무한 책임형 그 부제가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여기서 미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일도 하면서 이제 학업과 하는 그런 많은 이제 엄마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치겠다가 그게 대부분 이게 눈치죠. 그러니까 상사로부터 회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시부모님, 부모님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미치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가 이제 모든 이제 뭐 만나야 되는 이제 무슨 스케줄이 모두들 이제 다 이제 주부 엄마를 가정을 하고 하는 스케줄이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하필이면 갑자기 회사에서 스케줄을 컨퍼런스 컬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이 생일날 파티하는데 그게 걸려가지고는 취소도 할 수 없고 이제 내일 회사 가기도 무섭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숙제를 봤는데 그 솔방울 프로젝트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갑자기 이제 보니까 솔방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밤중에 밖에 나와서 솔방울을 뒤지면서 몇 개를 찾았겠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생각한 게 모빌이었는데 그게 가면서 모빌이 엉켜지고 근데 옆에 있는 아이들과 엄마는 무슨 탑을 싸고 그걸 보면서 되게 부끄럽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도 하시면서 그거 외에도 이제 명절이나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가면 이제 혼날까봐. 이제 부모님, 혼날까봐. 그리고 또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비교되는 이제 고모님이나 누구 가정이나, 얘는, 뭐 그 비교하는 그런 게 많죠. 그리고 그게, 그것 때문에 되게 맨날 불안불안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형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책임한 거는 아닌데, 이거를 정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가, 자기가 뭐 잘하고 싶은 건데, 이게 어쨌든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되게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저는 그게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 도와주지 않을 마음이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나, 사회에서 자기도 이제, 직업이 있고, 엄마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사회에 대해서 좀 열받는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다른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저러다 말겠지 이제 이거 이 유형은 대부분 이제 20대에서 40대 중반은 엄마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러다 말겠지는 이제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이제 자기 며느리나 딸을 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보면서. 아이 교육이던 남편 내조던 일 욕심이던 이 모든 걸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이제 하는 할머니들 그것을 이제 무한 책임형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그 백소영 교수 작가님도 자기도 이 형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제도가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면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를 다시 만들어내면 되지 않은가라는 그걸 많이 되게 공감을 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여자들이 커리어 워먼으로 일하면서 글래스 실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뭐 회사에서 이제 남자들이 다 위에 있으니까 여자가 오는 것을 좀 막고 뭔가 여자가 올라오는 것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읽어보면은 사실 직장에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도 가족이 막 너 지금 막 뭐가 중요한지 지금 뭐 모르고 있어 너는 집안일은 안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비판을 하면은 그 누가 어떻게 그 회사에 100% 이렇게 막 헌신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약간 그런 쪽에서 저는 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뭐 회사나 아니면 뭐 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 이제 높은 자리에는 여자가 없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형이 보면 천상소명형이라고 이제 부제가 엄마라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저는 이걸 이거와 그 다음 이제 형을 보면서 와 진짜 정말 무섭다. 근데 그러면서 이걸 공감을 했던 게 여기서가 이제 제일 말하는 게 이게 대부분 엄마와 할머니와 고모, 이모의 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기억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이게 소명이기 때문에 이제 갈팡질팡하는 이제 애를 낳으면 내가 이게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놔야된다는 그런 마음 좀 있어가지고서는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되게 좀 두려워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도 난 결혼 못한다고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들 그런 게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 천상소명형은 엄마라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믿는 한국 교회 여신도들 그리고 그동안 배운 가정교회 제도 교육 내면화한 정수가 되는 이유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감정과 별도로 엄마 되는 소명이라고 믿는 분들을 이런 천상소명형이라고 해요. 대부분 50대, 60대에 속하는 모성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종종 이제 20대와 40대의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상당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런 현물 많이 말하고 있다고 해요. 뭐 성경에 써 있는 대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당연 믿는 것이 당연과 객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하시는데, 이 형을 이두 문화적 전체로 이제 전체와 기독교적인 믿음에 담겨 있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또 유교는 이제 된 지 되게 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계속 대대로 계속 이제 연결시켜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상들을 이제 말하는 것을 아직도 이제 지금도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자기 엄마와 이모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국은 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형태 말고도 다른 걸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되게 논란이 있는? 진짜 정말 되게 힘이 있어야지 이게 좀 되게 이렇게 나올 다른 형태를 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대부분의 저희 시대도 뭐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유교 때 보면 그 기독교를 제가 알기로는 유교 때 기독교를 빨리 받은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도 이제 여인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헌신을 하고 이제 애를 보고 그렇게 됐는가가 되게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헌신적 어머니,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가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신기한 게 임신과 출산과 육아가 되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게 약하다 보여요.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쁨과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거를 경험을 못하는 되게 좀 슬프면서, 또 그렇게 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살 거면 딸이든 손녀든 이렇게 딸 거 나처럼 사람 살는 게 좀 이게 나처럼 살 바야 이런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긴데요. 이게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성은 이제 신이 엄마에게 준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젊은 시대의 엄마됨이라는 엄마됨의 기쁨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주장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생명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생명에 대한 이제 백수현 교수님이 믿고 싶은 거는 생명에 대한 사랑의 돌봄은 여자만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게 여자만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만 육아를 24시간 담당하는 거는 진짜 생물학적으로 거부해야 된다고.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좀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많이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소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뭐 남편이 도와주는 누구를 도움 받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얘기하지만, 이제 좋은 엄마가 되려고 신자가 되었다. 신앙심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아이를 가르치기를 바라면서, 근데 그게 내가 먼저 좋은 엄마가 되었는가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결국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존재의 이유가 100%가 좋은 엄마 되기를,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에게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이 엄마 됨이라는 게 너무 신비롭고 그리고 나의 소명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골드미스가 되게 잘하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결혼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게 주신 건데 그거를 해야 되고 이게 너무 갈등하는 그런 이제 종종 이제 이제 20대 30대 그 엄마나 이제 엄마들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거를 되게 좀 여기서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근데 맨 처음에 저는 결혼하기 전에 되게 이거 가지고서 정말 이제 나는 직업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결혼하면 내가 이게 끝이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그런 무서움,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애를 가지면 정말 끝이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결혼하기가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기에 되게 좀 오래 걸렸다.
참, 두 시간 얘기했군요. 결혼하고도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 주위에.
내 주위에는 없다.
내 주위에는 정말 너무 많다. 그걸 뭘 걱정하냐. 한 번도 못 봤다.
네, 그거 저는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민 오셔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셔도 그냥 가게 같은 거? 옷가게? 옷가게니까 이게 시간 딱 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아빠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교육에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시고서는 이제 만약 일을 하시면 정말 밤에 늦게 나가셨어요. 밤에 늦게 나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키우셨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하시죠. 주위 사람들 보면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그런 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결혼이라는 건 정말 여자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거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네, 저는 진짜. 저는 진짜 이게 골드미스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골드미스가 돼가지고 저는 되게 멋있는 이제 여자로서 멋있는 삶을 살면서, 누구 주위에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 게 그게 꿈이었는데, 그러다가 오빠를 만나면서 이제 점점 좀 이렇게 많이 변해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막 싸우고 많이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효진 말대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들 그런 여자들이 지금 우리 세대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엄마들이 다들 그때면은 다 공부했고 그랬을 텐데도 다들 전업주부가 된 그런 케이스를 온통 그런 케이스들만 보고 우리가 자랐으니까 나도 엄마처럼 결혼하고 애 낳아버리면 엄마처럼 저렇게 집에 둘러앉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확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 딱 그 얘가 엄마가 됐으니까.
얘가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 저희 이제 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너의 꿈은 뭐니 그러면 자기는 현모양처가 되는 거래요. 그걸 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모양처가 어떻게 꿈이냐고. 그러니까 걔는 자기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대요. 그냥 집에서 그냥 엄마처럼 저는 애 키우고 남편 내조 하고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나온 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아예 이해를 못하고 정말 저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결혼은 진짜 끝이구나. 결혼은 무조건 결혼하면 현모양처가 돼야 되는구나. 나 현모양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 친구가 더 빨리 결혼했죠.
아, 그렇죠. 제가 일본인이었어요. 한국에서 되고 싶다는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이번에 결혼해요. 이번에 결혼해요. 걔 정말 꿈은 뭐였냐면
지금은 아니겠지 설마.
아니 지금은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프리랜서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는데 걔 진짜 꿈은 자기는 23살, 24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30 전에 애를 3명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그게 꿈이었어요.
꿈이네. 꿈.
그러면서 낙관을 내정했다. 근데
꿈은 원래 늦게 이뤄져요.
그래요.
저도 결혼이 꿈이었거든요. 너무 오래 이렇게 미스터리로 하고 싶다. 너무 오래 해가지고.